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기자실에요. 꽤 좋은 최고급 커피 기계가 놓였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 들어온 이 고급 커피 기계는요. 연기 잘하고 인품 좋기로 유명한 미국 남자 배우가 백악관 기자단에 선물로 보낸 건데요.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2004년 이 배우가 백악관에 왔을 때 기자들이 몸에도 안 좋고 싼 자동 판매기 커피를 마신다는 말을 듣고 좋은 커피를 즐기며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고요. 또 2010년 기계가 낡은 걸 보고 다시 두 번째 커피 기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세 번째 커피 기계와 커피를 보냈는데요. 이런 메모가 함께 배달됐습니다. 진실, 정의, 그리고 미국 방식을 위한 선의의 싸움을 계속해달라. 특히 진실 분야에서 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최근 미국 주류 언론 보도에 불만을 제기한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주류 방송국 뉴스 기자들이 백악관의 비공식 브리핑에서 제외된 일이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기자들에게는 여러 면으로 힘을 댔을 거란 반응입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의 주말을 채워드립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봅니다. 기자 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을 들어보는 뉴스 풍경,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들어보고 갈까요? 나는 커피와 차를 좋아해요 라는 노랫말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재즈 가수단 맨해튼 트랜스퍼가 불렀습니다. 자바 지브 들어보시죠.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ava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va and me. A couple, couple, couple.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미국 내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블루 리본. 미국의 영화 예술 아카데미의 오스카 시상식, 아카데미 시상식 매년 화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올해의 시상식은 시상식 역사상 전례 없는 실수로 큰 곤혹을 치렀습니다. 최고 영화 작품상이 잘못 발표됐던 거죠. 그렇다면 블루리본은 올해 시상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파란색 리본. 이번 주 초 미국 뉴스를 달군 소식이었는데요. 영화 시상식에 입장하는 몇몇 배우들이 이 파란색 리본, 블루 리본을 달고 나온 것인데요. 이 짧은 파란색 끈을 교차시킨 모양의 이 리본은 한국에서는 이 전립선 암을 예방하기 위한 그리고 전립선 암 생존자들을 기념하는 운동의 상징이고요. 미국에서는 같은 모양의 분홍색 리본으로 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블루리본은요, 교육부가 공립과 사립, 초중고교 가운데 학력이 우수하거나 성적 향상도가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주는 상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특히 교육계에서는 교육계의 오스카상, 교육계의 슈퍼볼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이번 주 미국 뉴스에 화제가 됐던 블루리본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할리우드의 최고 배우들은 이날 미국 시민 자유연맹을 상징하는 파란 리본을 달고 레드카펫에 등장했는데요. 이 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체류자들이 구금, 추방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블루리본을 달고 온 배우들 가운데는 이민자 출신 그리고 미국에서 나고 자란 백인 배우들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시민 자유연맹은 이날 레드카펫에 참석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를 포함한 모든 대형 스타들에게 파란 리본을 달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달나라 여행. 지난 1969년 7월 인간을 처음으로 달에 착륙시킨 우주선은 미국의 아폴로 11호였습니다. 승무원으로 선장인 닐 암스트롱,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 달 착륙선 조종사 버즈 올드린이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2018년 바로 내년이 되면 미국의 민간인들이 달을 여행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우주선 개발업체인 스페이스X사가 내년에 관광객 2명을 달에 보내겠다고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의 전기자동차인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이자 억만장자로 스페이스X사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사가 2명의 민간인을 달 왕복 여행에 보낸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달 여행을 할 두 민간인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들이 상당한 금액을 이 회사에 예치했고 둘은 서로 잘 아는 관계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회장은 관광객들의 달 방문은 인류가 우주로 돌아갈 기회를 준다면서 여행객들은 태양계에서 어느 때보다 빠르고 멀리 여행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지난 2월 27일자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군축회의 그리고 미한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회의에서 신경작용제 VX에 의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입니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라고 데니스 와일더 전 미국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28일자 보도입니다.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신문은 최근 각각 사설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 1일자 보도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과 관련해 여러 출처로부터 모든 가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13년 전 중국에서 발생한 미국인 대학생 실종 사건에 대해 북한 정부의 납치 여부를 조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의회에 다시 제출될 예정입니다. 실종 대학생의 부모는 새 행정부가 이 사건을 진지하게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월 2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억류 미국인들의 소재를 감춘 채 가족의 편지와 생필품 전달을 막고 있습니다. 지난 1일로 1년째 국제법에 보장된 영사 접견도 차단하고 있는데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베어 씨가 지난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현지 외교 공관의 영사 접견을 받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기자 수첩 문 열었습니다.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3년 전에 중국에서 발생한 미국인 대학생 실종 사건, 네, 이에 대해서 북한 정부의 납치 여부를 조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의회에 다시 제출된다고 하는데요. 관련 심층 보도한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게 13년 전 얘기라서요.
네.
네. 이 어떤 실종 사건인지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2004년도 8월에 중국 남부전 윈난성을 여행하던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스네든 씨가 실종됐습니다. 당시 24살이었고요.
네.
또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학을 졸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여행하던 중에 이 윈난성의 호도협 협곡이라는 곳을 여행하겠다고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알린 뒤에 사라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중국 당국이 네. 그 현장을 조사하고서는 중국 당국은 그런 결론을 내렸고 바로 몇 주 뒤에 그 가족들도 현장을 방문을 해서 스네든 씨 인상착의를 이렇게 팻말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그 목격자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또 뭐 옷가지나 뭐 시신이나 뭐 없어졌으니까
네.
그런 게 있다면 사망자라면 그런 걸 찾으러 갔는데 가족들 생각으로는 시신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스네든 씨의 그 신용카드에서 돈이 인출되지도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스네든 씨가 죽지도 않았고 또 강도를 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스네든 씨는 억류를 당했거나 납치된 것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가족들은 당시에 내렸습니다.
네. 특별히 이 일본하고 한국의 이 납북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그런 납치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을 했네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가족들이 2004년도에 스네든 씨가 납치되거나 아니면 억류된 것 같다 이런 그 정도로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이 사건은 큰 진전 없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네.
2012년도죠. 그러니까 벌써 2004년도로부터 8년이나 지나서 일본인 납북자 단체가 정보가 있다 이러면서
네.
미국으로 왔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관련 단체 그리고 일본 의회에는 또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하는 데 큰 관심을 둔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의원들과 또 일본인 납북자 단체가 같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 정부와 미국 의원들 그리고 스네든 씨 가족에게 정보를 알린 게 스네든 씨가 당시에 실종당한 게 북한 북한 당국이 납치해서 그런 거라는 자신들이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겠다. 그리고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사건 발생하고 한 8년 후에
네네.
북한 정부의 납치 가능성이 나온 거고
네네.
그리고 나서 그런데 북한 정부가 납치했다고 보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본인 납북자 단체죠. 그 납북자 단체 이름이 납북 일본인 구출을 위한 전국연합이라는 이 단체가 이런 단체들도 보통 중국이나 뭐 북한 내부에 보통 소식통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쭉 연결하면서 정보를 얻으려는 왜냐하면 사람들을 찾아야 되니까 일본 사람들 찾아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과정 속에 뭐 우연치 않게 스네든 씨 정보를 자기들이 입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신들이 새롭게 받은 정보를 공유하려고 미국에 왔는데 그 당시 정보가 뭐였냐면 2004년도 8월에 그 미국인 대학생이 윈난성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구금당하고 있었다.
네.
그 당시 미국인 대학생이 23살에서 24살 정도였고 그 당시에 그 공안에 잡힌 이유는 불법 입국자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혐의로 억류되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그들을 그 대학생을 찾으러 오기 때문에 공안은 그 대학생을 놓아주었다. 이제 이런 정보였는데 그 당시에 중국인 여자친구가 말하기는 중국 공안이 이 대학생을 놓아주었지만 북한 그 보위부 요원들이 다섯 명이 와서 이 대학생을 데리고 갔다. 이제 이런 정보를 입수를 한 거예요. 일본인 납북자 단체가.
네.
물론 이거는 뭐 사실인지 뭐 잘 알 수는 없죠. 정보란 자체가.
네. 네. 네.
하지만 실마리가 된 거죠. 북한이 납치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된 그 발단이 된 겁니다.
스네든을 평양에서 봤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12년도에 이 정보가 처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다음 해에 일본 산케이 신문이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서 데이비드 스네든으로 보이는 인물이 평양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또 몇 년 뒤에 지난해죠. 2016년도에 한국에 있는 납북자 가족 모임의 최성룡 대표도
네.
나의 소식통을 통해서도 데이비드 스네든이 평양에서 영어 교사로 지내고 있다라는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런데 이 최성룡 대표는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스네든을 당시에 납치 작전에 가담했던 그 북한인의 증언을 또 전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당시에 스네든을 윈난성에서 납치를 해서 미얀마를 거쳐서 평양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당시에 그 작전이 실행됐던 이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시에 2004년도 그 당시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어나 미국 생활, 미국 문화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이런 지시를 내려서 자신들이 스네든 씨를 납치를 했다. 이런 정보를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정보, 다른 소식통을 통해서 또 최성룡 대표가 들은 말은 스네든 씨가 현재는 평양에서 영어교사로 지내고 있는데 조선중앙적십자병원에서도 가족들의 진료를 하는 모습이 보였고 또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에서도 목격이 됐고 또 스네든 씨가 지금은 평양에서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두고 살고 있고 또 스네든 씨가 한글 이름도 윤봉수라는 이름도 있다.
네.
이런 정보가 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는 정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네.
확인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이런 걸 이제 토대로 모든 게 그렇죠.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취재를 시작하는 거고 수사를 시작하는 거고
네.
두드려 보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대학생이었던
네.
스네든 씨. 과연 북한이 직접 정말 납치를 했느냐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다음 달에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미국 의회가 돌아가는 걸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 의회는 2년을 주기로 이제 새로운 회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 2년 사이에 법안이나 결의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지 않으면 그 법안은 폐기가 되는데요.
네.
작년에 사실 이 데이비드 스네든의 실종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납치했는지 안 했는지를 미국 정부가 더 집중적으로 조사하라라는 그런 결의안이 이미 발의가 돼서 네. 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랑 전체 회의까지 다 통과를 했고 상원에서는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상원 전체 회의까지 통과를 했으면 이게 이제 결의안이 법안이 된 거였을 텐데
네.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회기가 새롭게 됐으니까 그 처음부터 절차를 새롭게 이제 밟아 나가야 되는 건데 이 결의안을 당시에 발의했던 마이클 리 상원 의원 측에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마이클 리 상원 의원 측은 4월이나 5월쯤에 똑같은 결의안을 다시 한번 제출해서 다시 모든 과정을 밟고 다시 추진할 그런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상원에서 그 당시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이것도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관련자들이나 뭐 가족들의 말을 들어보면
네.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이 발의한 상원의원이랑 사이가 안 좋은 상원의원이 그냥 그 상원의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중간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결의안 처리를 돕지 않았다. 이런 말을 제가 전에 듣기는 했는데 뭐 얼마나 이것도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나온 결의안이니까 내용도 충분히 알 수가 있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 결의안 내용 자체는 국무부, 미국 국무부 그리고 미국 정보당국, 뭐 CIA 뭐 이런 거에 있겠죠.
네.
북한의 납치 가능성을 포함해 스네든 실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중국, 일본, 한국 정부와 관련 조사를 함께하고
네.
뿐 아니라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이 있는 외국 정부들과도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결의안이 통과되고 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네, 이게 법안은 아니고요. 결의안이기 때문에
네. 결의안, 네.
뭐 강제성은 없습니다. 국무부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 상하원 에서 이런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자체는 정치적인 부담이 이제 오는 거죠. 국무부도
네.
무시할 수는 없고 어떤 행동에 옮겨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또 이렇게 새롭게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했는데요.
네네.
지금 13년째 가족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스네든 씨의 가족들 심정이 참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또 결의안이 다시 발의된다고 하니까 기대도 좀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네. 이 가족들은 사실 스네든 씨가 실종됐을 당시는 부시 행정부 당시였고
네.
그다음에 오바마 행정부 8년이 지났고 또 새롭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행정부가 바뀌면 또 새로운 기대가 생길 수 있죠. 스네든 아버지 로이 스네든 씨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했으니 정책과 관점이 충분히 바뀌어서 당국자들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가족들하고도 직접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네.
네,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건의 스네든인 데이비드 스네든이 왜 북한에 납치된다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지 그 이유를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 스네든 구명을 위해서 어떤 최근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그런 얘기도 들었고
네.
또 부모님 심정도 들었고 뭐 네. 그랬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얘기가 혹시 있었나요? 조은정 씨.
그 가장 관심 있는 거는 가족들의 심정이나
네.
또 아니면 일상에 스네든 씨가 얼마나 큰 아직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네. 짐작이 가능하겠네요.
예.
네.
그들은 아직도 데이비드가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큰 부분으로 매일매일 데이비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데이비드 생일도 함께 축하하고 하지만 데이빗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뭐 애도 하지는 않고 그리고 어머니가 관심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져서
네.
뭐 집에 북한 관련 책이 뭐 열몇 권이 있대요. 그래서 매일 북한 관련 책을 읽고 최근에 읽은 책은 바바라 데믹 씨 그 LA 타임스 기자가 쓴
네.
세상에 부럼 없어라
네.
이런 책도 읽고 있고
네.
어머니 캐슬린 스네든 씨는 아들을 지금 안고 싶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네. 아들아 사랑하고 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고 특별히 북한 당국에는 우리 아들 인터넷 좀 하게 해달라. 인터넷 통해서 이메일 좀 우리 주고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아버지 한 말씀 하세요 하니까 그 로이 스네든 씨는 데이빗, 아유, 너 이제 머리 많이 빠졌네. 아이고, 잘 살고 있지? 우린 널 기다리고 있어. 뭐 집안 내력인가 봐요, 머리 빠지는 게. 그래가지고, 마치 눈앞에 그림
보이는 것처럼.
보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정말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100%, 99% 우리는 데이빗이 평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믿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도 언론에 나와 있지 않은 또 저희가 모르는
네.
그런 본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정황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또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지금 또 기사 보니까 구명운동에 참여하는 링크까지 또 걸어놨는데요.
네네.
네. 또, 미국의 그 수잔 솔티 대표로 있는 북한자유연합도, 관련 활동을 펼치겠다라는 각오를 또 했던데요.
네, 이게 이제 결의안이 제출이 되면 이 결의안 제출을 위해서 작년에도 했던 활동이 그것입니다. 미국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상원의원실에 다 전달을 하면 해당 상원의원들이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그런 표를 던지도록 압박을 하는 그런 운동인데 이것도 다 이제 결의안이 제출이 돼야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운동인데 수잔 숄츠 대표 자체는 결의안만 제출되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또할 거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의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네.
강제성이나 구속력은 없지만 그 정치적인 부담을
네.
안는 것부터가 또 다른 이제
네네.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 또 상징성도 있는 거고요.
네네.
미국인들에게 다시금 스네든을 기억시키고
그렇죠.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납북의심 미국 대학생 지금은 뭐 북한에서 가정을 갖고 살고 있을 가능성도 높은
네.
뭐 북한 이름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가족이 품으로 돌아가야겠죠.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제가 또 꾸준히 취재를 해서 또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층 취재로 취재한 조은정 기자와 함께 데이비드 스네든 씨의 실종 얘기도 좀 들어봤고요. 현재 어떤 식의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들어봤습니다.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죠. 에릭 클랩톤이 부릅니다. Wonderful Tonight 들어보시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동부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께 Mr. Dear President Trump로 시작하는 두 장짜리 서한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포함해 북한에서 심각한 반인도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한은 또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정부의 국내, 외교, 정치 현안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 유입 강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북한 정권 지도부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백악관으로 발송된 이 서한은 프린스턴 대학 내 북한 인권 모임인 프린스턴 북한인권연대 회장단이 직접 작성했습니다. 이 모임의 이태윤 회장입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경험이 북핵 문제, 북한 문제 관련해서 경험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고 또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오바마 정부에서는 나름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혹시 이런 노력들을 새로운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방식으로 공개서한을 통해서라도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해왔던 그런 좋은 활동들, 특히 정보 유입 지원 그리고 이런 NGO들, 방송국들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 모임의 부회장인 브랜든 리 씨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어떤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또 이를 통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ou know, we also want to see what we can do to create change as a small organization. See what change we can create as a group ourselves by like example writing letters.
이태균 회장과 브랜든 리 부회장은 백악관 외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 벤 카딘 외교위원회 간사 등 행정부와 의회 인사 9명에게 이 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모임의 공개서한 발송은 이 단체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2년 한인 학생들이 주도해 결성된 프린스턴 북한인권연대는 현재 20, 3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한인 학생이고 절반가량이 정치, 외교,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매년 미국 대학연합과 공동으로 북한인권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2012년 북한의 미래와 인권이란 주제를 시작으로 올해는 북한의 안과 박, 교착 상태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주제는 매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안해 정하는데요. 올해는 최근 몇 년 동안 진전이 없는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모임의 활동은 매년 열리는 북한 인권 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매주 회원들이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공부한 것 외에 다른 시간은 모두 이 회의에 집중됩니다. 이 단체가 열고 있는 연례회의의 특징은 여러 대학들과 연대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동부의 명문대학들인 예일, 컬럼비아, 조지타운, 뉴욕대학 등 대여섯 개 대학교의 북한인권 모임 소속 학생들을 초대해 북한인권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다시 이태균 회장입니다.
학교 내 동아리들이 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구축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컨퍼런스 때 예일에 있는 북한 인권 동아리에서 9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저희 학교 컨퍼런스에 컨퍼런스 당시에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탈북자 스피커로 오셨던 이성호 씨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바로 일주일 뒤에 본인 그 예일대 컨퍼런스에 지성호를 초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회의에 참가한 강연자들과 학생들이 바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북한 관련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알리는 통로를 열어준다는 설명입니다. 프린스턴 북한인권연대는 그동안 매년 열리는 회의에 북한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탈북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왔습니다. 탈북자들로부터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 상황을 듣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진단과 해석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어려운 문제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탈북자 박연미, 신동혁, 지성호 씨 등이 초청됐습니다. 북한 전문가로는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해온 터프츠대학 이성윤 교수, 북한 주민의 삶을 담은 소설 세상의 부럼없어라의 저자 바바라 데믹 기자, 북한인권위원회 그레이그 스칼라튜 대표 등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이 회장은 전문가들을 초대하는 건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북한 관련 전문 인력을 키우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듣고 배운 이야기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랜든 리 부회장은 자신이 고등학생 때부터 북한인권 모임에서 활동해온 점을 들며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는 프린스턴 북한인권 모임의 활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임은 앞으로 북한 관련 학술 자료도 체계적으로 수집할 계획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한 편의 드라마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원우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식민지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서로 별개의 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부 농장주들은 보스턴 같은 도시나 이 바닷가 쪽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이 계속되면서 영국은 더 많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대영제국이 군사 장비도 제대로 못 갖춘 허접한 아메리칸 군대와 싸우면서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메리카군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리수를 두더라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감행해야 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7부 미국의 독립혁명.
조지 워싱턴 장군의 작전은 병력을 세 부대로 나눠서 각각 따로 델라웨어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델라웨어강을 건넌 부대는 계획보다 4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해돋이에 맞추어 적을 공격하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렌튼으로 행군한 조지 워싱턴 군대는 그곳에 주둔 중이던 해시안 용병 부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런 공격으로 해시한 용병들은 도망을 가기 위해 여러 건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메리카군은 이를 놓치지 않고 건물들을 폭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향해 대포를 쏘아대자 머지않아 해시한 용병 부대는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트렌튼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포로가 된 용병들을 데리고 필라델피아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꿈만 같아요. 우리 아메리카 군대가 해시아 용병을 물리치다니. 역시 조지 워싱턴 사령관은 대단한 분이에요.
독일 해시아 용병놈들, 영국 편에 서서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더니 폭탄 맞고 꽁무니 빠지게 도망치는 꼴하고는. 해시아 용병을 이렇게 쓸어버리다니. 조지 워싱턴 사령관은 우리 아메리카 군대의 영웅입니다.
트렌튼 전투 승리는 식민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 기존에 하고 있던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트렌튼 전투 승리로 아메리카 군대는 큰 신뢰를 얻었고요. 대륙회의는 사령관인 조지 워싱턴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을 위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트렌튼 전투의 승리가 가져다준 또 하나의 성과는 남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메리카 군대는 어느새 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메리카군은 체사픽만 부근에서 영국의 하우 장군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우 장군은 1777년 8월 필라델피아를 탈환했습니다.
전투에서 패한 조지 워싱턴 장군은 벨리 포지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낼 계획이었습니다. 아메리카군은 보급품이 없어서 옷이나 신발, 담요가 없는 군인이 반이나 됐습니다.
이 전쟁은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아니, 전쟁이 끝나는 건 둘째치고 겨울이나 좀 무사히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고향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인데 남쪽에서는 이렇게 추운 겨울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정말 살을 애는 듯이 춥네요. 통나무 집을 지으면 그나마 바람이라도 좀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영국과 맞서 싸우기 전에 춥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군은 통나무 집을 지어 추위에 버텨보려고 했지만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의 겨울 추위를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숨졌고 조지 워싱턴과 장교들은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며 군인들 먹일 식량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1778년 봄이 되자 아메리카 군과 영국군 양측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전쟁을 치를 준비를 갖췄습니다. 영국의 하우 장군은 여전히 필라델피아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을 이끈 또 다른 영웅은 존 버고인 장군이었습니다. 존 버고인 장군은 뉴욕주의 허드슨 리버밸리를 차지하고 다른 식민지와 뉴 잉글랜드를 분리시키는 작전을 선택했습니다. 뉴 잉글랜드를 분리시키고 나면 다른 식민지들은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존 버고인 장군의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메리카군의 베네딕트 아놀드 장군은 뉴욕에서 영국군을 물리쳤고요. 버고인 장군은 영국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라토가 전투에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메리카 군에게 정말 소중한 승리입니다. 뉴 잉글랜드와 다른 식민지를 차지하려던 영국군의 작전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유럽 국가들이 어쩌면 이 새로운 나라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유럽 국가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특히 프랑스는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패한 뒤 이런 상황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토가 전투에서 아메리카군이 승리한 것을 계기로 프랑스는 아메리카 편에 서서 전쟁에 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주재 미국 특사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을 통해 비밀리에 우리 군의 보급품을 지원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프랑스 정부 관리들과 국민들 모두에게 인기가 높아서 이번에 프랑스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프랑스 정부는 신생국으로서의 우리의 독립을 승인했고 군사협정과 정치협정까지 체결했으니 이제 이 땅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백악관 기자단의 고급 커피와 커피 기계를 보낸 미국의 배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지속적인 관심과 그에 따른 행동이 실천될 때 그 마음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분들에게 작은 격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